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묶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놓지 않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옛 소망의 가족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눈을 들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육체가 고침받으며 우리의 두 무릎에 힘이 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이러하다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어리석음입니다. 다윗에게 항상 좋은 제목만 붙이다가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을 붙이려니까 좀 어색 약한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 또 절대적인 어떤 환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 사람의 사고방식이 자기가 한번 선하게 본 사람은 자꾸 선한 쪽으로 이렇게 봐주려고 그러고 자기가 한번 악하게 본 사람은 자꾸 악한 쪽으로 보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자꾸 이러한 그 양분법적인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각을 하죠.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니까 선한 일만 할 것 같고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니까 악한 일만 할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 사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악을 행하기도 하죠. 오히려 성경은 영적으로 모든 인간은 다 악하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소설책들도 인간의 그 양면성의 갈등들, 고민들 막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것들이 그 대부분 그 소설들 아닙니까? 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뭐 이런 것들도 다 우리 안에 어떻게 그러한 전혀 다른 두 인간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묘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절대로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인물들을 보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못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막 그냥 무조건 좋게 해석을 해주려고 막 예를 써요. 다윗은 좋은 사람, 우리 편. 막 다 좋게 해주려고 그러고, 뭐 우리 편이 아닌 친구들은 뭐 나쁘게 자꾸 해주려고 그러고, 이런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참 감사하게도 있는 그대로 좋은 모습은 좋은 모습대로 안 좋은 모습은 안 좋은 모습대로 그냥 다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좋은 모습을 말해주면 우리는 안 좋은 모습을 봐야 되는데 막 그걸 뭐 오히려 막 미화시켜버리려고 해석을 이상하게 하고 또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에게도 좋은 모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뭐 무조건 다 나쁘게 또 뒤집어서 해석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우수함, 뭐 인간의 그 탁월함 그걸 말하고 우리 보고 다른 인간을 보고 배워라라고 말하려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이 불완전하고 못나빠진 이 인간들 어찌 의지할 구석 하나 없는 믿을 구석이 없는 이 인간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선이시고 아름다운 분이시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려고 성경을 기록하는 거지 무슨 다윗을 높여주려거나 모세를 높여주려고 한 게 전혀 아닙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이후에 뭐 여러분 아시는 그 사사시대의 그런 모든 사사들 보십시오. 다 뭐 제법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한결같이 허물이 많은 결점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 미화시키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진짜 닮고 싶은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여야 합니다. 물론 좋은 역할을 할 때는 그런 좋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왜 배울 점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몇 달 전부터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 아내가 뭔가 찜찜해가지고 제가 이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고 가면은 당신이 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을 안 해주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다윗의 믿음이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줘라. 지난번에 다윗이 그 노베에서 그 성막에 들어가 가지고 진설병 배고프니까 막 거짓말 해가면서 막그 얻어먹고 또 거기에 무슨 응? 골리앗의 칼이 있다 그러니까 막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러면서 막 그거 받고서 막 기뻐하고 그러고선 그거가 들고 그냥 블레셋에 망명 가고 이랬던 다윗이 또 금방 돌아와 가지고서는 막 엄청나게 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막또 이러면서 하나님께 일일이 또 기도하고 막또 이런 모습을 막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널뛰듯이 다윗이 이런 사람이냐?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까닥까닥하냐?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걸 설명을 해줘라는 거예요, 저보고. 저도 해보려고 노력해볼게요. 오늘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한번 해볼게요. 아니 사실 그래요. 사실 보면은 조금 그래요. 보면 지금 다윗은 조금 이렇게 스윙 폭이 좀 커요.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지금 크단 말이에요. 지금 이전에 광야에서도 지금 그런 걸 보였잖아요.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주는 그런 또 멋진 모습, 또 기도하고 이렇게 모든 일을 결정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 굉장히 또 정말 대단한 그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또 나발을 죽이러 막갈때 이럴 때들은 또 아슬아슬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오늘 뜬금없이 27장에 갑자기 1절에 막 사울이 자기 죽일 이제 자기가 잡힐 거라고 막 확신을 하면서 사울에게 잡힐 거라고 확신을 하면서 블레셋에 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이러한 모습. 글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기스한테. 전한번에 그 입에 침 흘리면서 미치광이 짓해가지고 간신히 살아났는데 글로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였을 때 다윗의 믿음은 뭐 정말 뭐 절대적인 믿음이잖아요. 그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근데 그 후에 다윗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고 아무튼 뭐 이렇게 칭송을 받고 이 뒤부터의 다윗의 신앙은 지금 사실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딱 뭔가 못을 박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다윗에 대해서는. 그럼 한번 다윗에게 직접 물어봤다고 하죠. 당신 왜 이러냐? 도대체 어떤 게 진짜 당신 모습이냐? 그럼 다윗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겠다, 나를. 나도 나를 모르겠다. 그것도 나 진실이고, 이것도 진실이고, 그게 다내 모습이다. 사실 내가 그렇다. 근데,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질 때가 있고, 또 뭐, 나도 모르게 막 믿어질 때가 있고, 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설명해달라는데, 다윗도 그렇게 대답할 텐데, 내가 뭔 재주로 설명을 해요. 못하죠.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블레셋으로 들어갈 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며 결정을 내렸는가.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시 블레셋으로 망명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결정적인 이유는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입니다. 그렇죠? 사울에게 언젠가는 내가 붙잡힐 거라고 믿어요. 사울에게 붙잡힐 거라고 믿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두렵겠죠. 두렵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 계속 그 생각을 반복하고 있다가 아, 이렇게 두렵게 불안하게 살 수 없다. 이제 내가 이 불안은, 이 두려움은 좀 이제 덮어 떨쳐놓고 뭔가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러려면 이 두려움을 떨쳐놓고 살아보려니까 현실적으로 사울의 손이 미칠 수 없는 블레셋에 피할 수밖에 없는 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마음에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제법 깊게 생각한 거야. 제법 오랫동안 생각한 거라고요. 근데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말하죠. 자기의 감정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유예요. 사울을 살려줄 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지금은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에 또 집중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질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오직 자기의 마음속에 두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저는 100% 다 두려운 생각만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다윗인데요. 제법 믿음도 왜 없었겠습니까? 긍정적인 생각도 왜 없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지켜주셨다는 생각도 왜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두 생각이 한번 함께 있었을 텐데 생각을, 자기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커지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것에 대한 경험들, 그거는 이제 사라지고 두려운 마음, 현실적으로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긴 세월, 이런 것들이 점점 커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는 다윗이 상당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이 제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었다. 기도 생활 대신에 다윗은 뭐 하고 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에 너무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오랜 세월 이 방황, 도망침에 대한 피로도가 있고 시간이 너무 오래됐고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졌어요. 현실이 너무 견디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식구가 장정이 600명이네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족들까지 데리고 가드에 갔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요. 이 사람들이 사울을 피해서 안전하게 먹고 산다 날마다 보통 일이 아닐 거라고요. 농사 지을 땅이 있고 뭐 그렇게 대놓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충분히 짐작이 되고 그러한 현실의 문제는 점점 다윗을 불안하게 두렵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질수록 사실은 뭐를 해야 되냐면 여호와께 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배우게 되는 건데 현실의 문제가 불안하고 힘들고 오래되고 두려울수록 그걸 떨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제 요게 잘 안 되는 거죠. 거기를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두렵고 불안함 속으로 계속 수렁에 빠져들어가듯이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현실의 두려움의 문제라는 게 얼마나 이게 큰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뭔가 급히 결정을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린다는 건 아주 위험한 어리석은 결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내가 그 두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혹이죠.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현실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호프는 진짜 소망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에다가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내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그 결정을 내려야 그게 진짜 지혜로운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조급함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막 하려고 한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소망은 다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미래의 시간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고 막 언약까지 했잖아요.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 그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그 사건 이후로 나오는 게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왜요? 미래가 안 열려. 그럼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미래를 열어준다 그런 거지? 그러면서 그 타협점을 뭐예요? 사라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아브라함은 낳을 수 있고 그렇다면은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거네라고 계속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급함 속에서 나오는 잔머리를 굴리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런 현실적인 해결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으로 가는 것 이게 아주 위험한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항복하면 그래도 사울에게 안 쫓기고 이 600명의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는 있을 거다. 맞는 결정이에요. 그리고 사실 1년 4개월 동안이나 살잖아요. 아기스가 받아주잖아요. 지난번에 다윗 혼자 와서 그렇지만 이번에는 군대를 이끌고 망명을 했잖아요. 엄청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아기스가 안 받아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지난 세월에 이미 다윗이 이스라엘의 도망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다 알게 되었으니까 다윗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받아. 현실적으로 다윗의 생각대로 다 된 거는 맞아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했고 사울에게 쫓길 필요 없고. 그렇지만 실망스럽죠.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다윗이 참 고마워요. 고마워. 왜냐면은, 인간적으로 저랑 가장 많이 닮은 점이 이런 점이거든요. 그럼 고맙죠. 야, 이래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자라는 소리를 듣는구나. 고맙죠. 여러분들. 네, 고맙잖아요. 너무 잘나기만 하면은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우와 이런데도 하나님이 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세워가시는 그 희망이 보이니까 거기에 소망이 보이니까 아 나도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고마워요 다윗이 잘한 건 아니지만 괜찮아 괜찮아. 다윗이 가드왕에게 이제 넘어갔다는 소리를 사울이 들으니까 이제 더 이상 쫓지 않았다. 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다윗의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윗은 7로 지금 몇년 만에 다리 두 다리 좀쭉 펴고 자기 식솔들 600명 그 가족들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그래도 좀 좀 배불리 먹고 좀 살아 봤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계획대로 풀린 것 같은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1년 4개월 동안 그곳에 블레셋 땅에 살면서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8절 이하의 이야기가 나가요.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아기스가 주어서 그 마을에서 이제 먹고 사는데 그 마을은 유다와 경계선상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주기는 했으면서도 또 다윗도 그렇고 아기스도 그렇고 서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들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아기스는 다윗을 일종의 방패막이로 이렇게 쓰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턱 밑에서 자기를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막고자 이렇게 변방의 한 마을을 유다 쪽을 향해서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방을 지키는 업무를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물자만으로 600명이나 되는 장정들, 그 가족들까지 하면 1,000명이 넘는 식구 텐데 먹고 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8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의 마을들을 침노했다라고 말합니다. 침노했다라는 히브리 말의 원어의 뜻은 아주 신속하게 침략해가지고 약탈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도적떼들이 이렇게 말을 타고 오랑캐들이 이렇게 와서 약탈해가는 그런 표현이죠. 그 침노의 목적은 뭐예요? 약탈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고 뭐 옷이고 뭐 음식이고 막 빼앗은 데 있는 거예요. 이 아말렉을 쳤다. 그거는 뭐좀 괜찮아요? 뭐 그렇잖아요. 물론 아말렉은 여기서 이미 사울 왕에게 엄청난 패배를 당한 이유이기 때문에 아말렉은 그렇게 대단히 큰 파워를 갖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뭐 잔당들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술과 기르스 사람들이에요. 그술과 기르스 사람들은 일종의 베두인들인데 이 사람들도 뭐이 뭐라 그럴까요? 광야를 옮겨 다니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반유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한 기간 동안 정착해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을 이제 공격을 했는데 이들과 경계선에 있는 게 이제 이 사람들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경계가 되는 곳이 북동쪽으로는 유다와 경계가 되고 약간 북서쪽으로는 블레셋과 경계가 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동쪽에 유다와 또 경계가 되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트러블이 좀 유다 사람들과 있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거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대단히 다른 민족을 공격할 만한 그 정도의 힘을 가진 대규모의 민족들은 아니다. 베두인족들이니까 그걸 봤을 때 다윗이 지금 이들을 공격했다는 것은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사실은 일방적으로 그냥 가서 쳐버린 거거든요. 작은 그런 부락들을. 그리고 그들의 짐승과 의복을 빼앗아 왔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물자만 빼앗은 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라는 말입니다. 남녀를 살려두지 여자들까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사실 노소까지는 차마 못 쓴 것 같아요. 이따가 남녀까지만 쓴 것 같은데 제 느낌으로는 노소까지도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뉘앙스가. 그걸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고서 보니까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갔냐 했더니 물론 자기도 자기 부하들에게 나눠주고 양식으로 썼겠죠. 상당 부분은. 근데 그 물건을 가지고 약탈한 거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냐면 아기스에게 가서 바치는 거예요. 아기스에게 바치는. 바치면서 자기가 엉뚱한 곳을 공격해서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네 갭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 갭과 겐 사람의 네 갭. 요거는 뭐냐면은 친유다 마을들입니다. 친유다 마을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하고 거의 뭐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같은 바운더리에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쪽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쪽을 공격해서 빼앗은 것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지금 다윗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자기 식솔들을 먹여 살리려고, 부하들을 먹여 살리려고 다른 연약한 족속들을 약탈하고 있고 죽이고 있고 그 물건으로 아기스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아기스의 마음을 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다와 친하게 지내는 이스라엘, 친이스라엘 마을들을 마치 친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기스에게 이렇게 어필을 해서 이제 아기스로 하여금 진짜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구나. 이 충성심을 믿어주도록 이렇게 이제 속임수를 양쪽으로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게 이제 아주 바다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속임수를 쓰기 위해서 속임수가 탄로나지 않게 하려고 남녀를 다 죽였던 거예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이 속임수를 쓰는데 이쪽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이 다윗이 자기네 동네에 와서 그렇게 약탈했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리면 안 되니까 그걸 아예 못하게 하려고 싹 죽였던 거예요. 그 전혀 다윗에게 있어서 완전히 싹하고 무서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머리를 잘 쓴 거고, 그렇죠? 머리를 잘 써서 자기 부하들도 뭐 배불르게 먹여주고 아기스에게도 충성 바치는 것처럼 다 양쪽 다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연약한 여자들까지 다 죽여야 했다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400명을 이끌고 나발과 그의 모든 족속을 다 죽이겠다고 씩씩거리며 올라갈 때 그 다윗의 살벌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은 완전히 갈 때까지 갔다. 완전히 뭐 이거만 도적되고 그렇잖아요. 이거 뭐 산적되고 이 아말렉과 다를 바가 뭐냐. 아말렉이나 다윗이나 뭐 그놈이 그놈이.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놓고 야 이거 참 걱정이 돼서 다른 좀 전과 책들을 또 좀 보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뭐 다윗 이렇게까지는 다윗을 안 혼내고 잘 미화시키려고들 애를 썼더라고요. 구슬 뭐 이런 것들도 다 그 옛날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놈들을 혼내주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 도저히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어떡합니까? 여자들을 죽일 수는 없는 거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한 것까지는 내 이해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술과 기르스 사람의 여자들까지 다 죽여라? 그건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다행히 결과적으로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이 한 이 모든 말을 다 믿어줬어요. 보면 다 믿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이스라엘과 다윗은 완전히 원수가 됐으니까 앞으로 영원히 내 부하가 되겠구나. 아, 좋아했어. 그쵸? 그리고서는 28절에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면서 군대를 모집하는데 아기스가 당연히 자기 부하로 이렇게 편입을 해가지고 다윗에게 함께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에게 일만 맡겨주십시오.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간에 내가 공을 단단히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를 나를 지키는 근위대장으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자꾸 한도 끝도 없이 이제 진짜 막가파로 가고 있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처음에는 다윗이 일단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택한 방식으로 잘 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좀 더 내용을 들어가 보게 되면 뭔가 아주 크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래도 되는 건가 할 정도로까지 들어가고 있고 다윗이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성경이 그래서 참 감사하죠. 이거를 이렇게 그대로 묘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이 다윗의 연약함, 이 흉악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언제 얼마나 현실의 불안감 때문에 잔머리를 굴리기 좋아하며 그것을 또 메꿔보려고 또 그것을 커버해보려고 점점 거짓이 또 더 큰 거짓을 만들어가며 문제가 더 큰 문제를 만들어가며 빠져들어가는지 우리들의 약점을 다윗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현실 문제를 급히 풀어보려고 잔머리로 타협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치 브레이크가 풀려서 비탈길을 그냥 밀려서 내려가는 자동차처럼 내리막길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 번 타협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더 큰 타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일이 복잡하고 커져버려가지고 어떻게 수습할 길이 없어지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굉장히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남녀를 다 죽이고 막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장 속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아기스에게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아기스에게 은혜를 받아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다윗의 연약한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비드-19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이 불안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살지? 뭔가 빨리 결정하고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있지? 굉장히 불안하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다면 그걸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요. 다만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조급하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아니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할 수 있는, 당장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불안하고 힘들 때 기도의 자리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건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있는 그대로를 다, 난 이게 불안해요. 현실에 이런 문제 있어요. 미래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건 늦어도 늦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서둘러서 앞서 가려다가 정말 길게 돌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아니 그냥 영혼이 빠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험한 세월을 보내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과 실수와 실패를,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뭔가 동병상련의 그런 위로도 느낍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한다. 마음의 생각이 두려울 때 함부로 결정하지 말아라. 현실적으로 당장 해결된다고 그게 절대 좋은 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설령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해서 글로 빠졌다고 하더라도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다시 시글락의 그 절망에서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다윗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에 계시다면 우리를 영원히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힘입고 다시 일어서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실패의 이야기, 잘못된 생각이 어디까지, 얼마나 무서운 일들까지 거침없이 저질러버리는지, 마치 브레이크가 풀려서 비탈길에, 벼랑길에 추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 오늘날 현실 속에서 어렵다고 하여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쉽게 내가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 기도의 마음,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소망교회는 조지아주 스와니에 위치해 있으며, 주소는 3671 스미스타운 로드 스와니 조지아 300-3000-2424이고 전화번호는 770-375-0900입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30분,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예수소망교회의 소개와 사역은 인터넷 주소 www.jesushopechurch.org로 오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